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어릴 적 꿈이 현실이 된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5살 때 우주 여행을 꿈꿨던 한 사람이 조만간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주인공은 바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사람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베이조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21년 전에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실험과 실패 끝에 사람을 싣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됐는데요. 오는 7월 20일에 지구 표면에서 약 100km 상공에 있는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민간인을 싣고 우주 여행을 하는 건 세계 최초의 일인데요. 그저 꿈일 것만 같았던 일이 현실로 이뤄지는 순간을 이제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아마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우주 여행을 꿈꿔본 적이 있을 텐데요. 베이조스가 성공적으로 우주 여행을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또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탈북민들에게 어릴 적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북한 사회에서는 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다라고 대답들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 그 꿈과 가능성이 모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오늘 북한의 내일은 프로그램 소개해드립니다. 탈북민 이우진 씨와 함께하는 내가 본 한국에서는 한국의 오락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개혁개방으로 세계 제2의 경제강국이 된 중국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서영은의 노래예요. 꿈을 꾼다.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이우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벌써 6월의 중순이에요. 그러니까요. 날이 너무 덥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두껍게 입으셨어요?
기온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아, 근데 한국은 이게 한여름에도 실내는 또
가디건, 네, 필수로 있어야 되죠.
좀 냉풍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콘서트? 공연?
맞아요. 네. 예. 지난주에도 가물가물해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주말에 공연이나 연극, 음악회 이런 데 가서 문화생활을 많이들 즐긴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네. 사실은 최근에는 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그냥 쉬면서 네. 뭐 텔레비전으로 재밌는 네. 방송들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유진 씨는 주말 어떻게 보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아, 저는 유튜브에 너무 빠졌어요. TV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냥 하루가 어느새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공감합니다. 네. 요즘 뭘 제일 많이 보세요?
아, 저 예능 프로그램 되게 재밌게 보는데 그 나 혼자 산다, 그다음에 뭐 미운 우리 새끼,
네.
뭐 아니면 그 연애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뭐 동상이몽이라든지
결혼 생활 하는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되게 재미난 프로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이제 하루가 심심할 틈이 없어요.
맞아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뭐 텔레비를 한번 켜면은요 이렇게 중간에 네. 끄기가 어려워요.
중독 약간
네 중독성.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워낙 재미있는 방송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 씨와 함께 대한민국의 재미있는 그 예능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텔레비전 통로 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좀 놀랍지 않았나요?
네, 그 많은 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많으면 거르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채널을 자꾸 돌리다 보면 막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계속 돌리다가 네. 마지막 결국에는 덜고 돌아가지고 아, 그냥 이거 보자 하고 정착하긴 네. 하는데 네. 너무 벌게 너무 많으니까 거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한국 생활은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네. 그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채널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통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뭐 만수대 통로, 조선중앙텔레비전 네, 통로 네. 이런 거예요. 이런 지상파 통로들도 있고 그리고 뭐 종합방송 채널, 케이블 채널 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다양한 방송들을 하는 정말 많은 통로들이 있는데 한 4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900개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도 채널이지만 거기서도 뭐 SBS에서도 SBS가 있고 SBS 골프가 있고 그러니까. 또 SBS 예능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 많이 나뉘다 보니까 저희 집도 999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1000개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음악만 나오는 예. 네, 통로도 있고요. 아무튼 요즘 정말 통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텔레비전 통로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우리가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네. 3개밖에 안 되는 통로인데 만수대 통로는 뭐 그래봤자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매일도 안 나오고 그럼 매일 나오는 통로가 그 두 개죠. 그러니까
조선중앙텔레비전과
네, 텔레비전과 그 지방에서 하는 또 개성 예전엔 개성 텔레비라고 했는데
맞아요. 개성 TV라고 했는데 네. 요즘은 뭐라고 하나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그쪽으로 전혀 뭐 볼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아, 개성 TV는 아예 볼 생각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럼 뭐 보셨어요, 북한에서? 만수대 통로에서 좀 재밌는 거 많이 한다고.
뭐, 외국 영화도 하고, 뭐, 최근 국제 소식도 그쪽으로 이제 돌리다 보니까.
아.
네, 나는 좀 참 그때부터 외국 물을 너무, 그쪽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서 만수대 쪽으로 많이 바꿨었고, 이제 중앙 텔레비전 쪽은 뭐, 뉴스 보도 뭐,
맞아요.
네,
뭐 현지 지도 소식이 그냥, 예, 하루 종일.
네. 그냥 그분들만 계속 나오니까 별로 네,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 만수대 통로 중에서도 뭐 즐겨봤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송이 있어요?
저는 재담이라고 하죠. 만담. 네, 그냥 그거 보면 너무 좀 웃을 수 있는
네. 네,
채널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좀 웃음을 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기억나는 북한의 만담, 저도 하나만 좀 웃겨주세요.
그 이순홍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죠.
와,
네.
그 사람 만나면 한 입으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낼까?
소리를 다 낼까? 진짜 여기 봐서도 진짜 그만한 사람이 여기는 그런 걸 굳이 안 하니까.
맞아. 요즘은 네. 그렇게 만담은 잘 안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분 했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나요. 그 신혼이 왜 신혼인 줄 알아? 한놈 신나고 한놈 혼나서
혼나서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너무 재밌게 하시던 분이죠.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연애, 오락, 음악과 같은 걸로 내용을 구성해서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을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네. 합니다. 예전에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는데 북한에 이런 좀 그냥 오로지 좀 오락이나 그 웃음을 주기 위한 프로, 만담 프로 말고 또 뭐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민속놀이 같은 프로그램 있죠.
네.
윷놀이 한다거나 뭐 장기를 뜬다거나.
주로 명절날에만
네, 명절
나왔던 것 같아요.
계기로
네.
많이 하죠. 네.
그리고 하긴 아동 영화도 약간 그 안에 또 내용이 다
맞아요.
있죠.
맞아요.
뭔가
뭐 용이한 노구리 같은 거 보면
네.
뭐 이제 그 적군과 뭐 아군을 약간 이제 북한과 뭐 이런
아 그건 고슴도치와 다람쥐고
그런
그건
맞다 고슴도치와 다람쥐
제가 예. 그런 거고 영리한 노구리는 그러니까 뭔가 어린이들에게 과학 정보 같은 거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때 배웠던 것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거였어요. 사과를 뜨거운 물과 찬물 온 사과를 녹이려면 뜨거운 물에 담궈야 될까요? 찬물에 담궈야 될까요?
맞아요. 찬물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에 담궈야 돼요.
아 진짜로요?
저 이거를 그 영양 너구리에서 배웠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함경도는 사과를 겨울에 먹으려면 온 경우가
그쵸?
많아요. 진짜 온 사과를 먹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녹일 때 미지근한 물에다 넣으면 빨리 녹아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이거를 이 과학 정보를 만화를 통해서 배웠다.
아, 네 맞아요. 진짜 영양 너구리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북한에도 오락물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좀 협소하죠.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몇 개 없어요.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유진 씨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 본 게 그러면 한국 와서였던 거예요?
네, 그쵸.
아, 북한에 있을 땐 못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땐 대부분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봤고, 아, 어떤 거 봤었지? 그, 예전, 지금도 한국에는 예전에 해서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배우들이 나와서 서로 게임하는 거.
아.
네. 뭐, 런닝맨이나 뭐, 아. 그런 거를 잠깐 봤었어요. 그래서 아주 다 큰 사람들이 왜 저러고 놀지? 조금 이상했었어요, 그때는.
아, 다 큰 네. 사람들이 너무 네. 유치하게 노니까.
유치하게 논다. 약간 유치원 애들이 노는 것 같은 네, 놀이를
네,
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예, 너무 점잖지 못하다 하고 아. 생각이 되는 약간 공감대가 조금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서
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지금 익숙한데도 가끔 보면 너무 유치할 때가 있긴 해요. 먹을 걸로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진짜 보면서 진짜 아유 유치해 이러면서 웃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작년 10월에 한국 갤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뭔지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사랑의 콜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 불러주는 네 그 약간 트로트 노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노래 불러주는 프로그램이었고 놀며 뭐하니라고 해가지고
아 그것도 재밌죠.
MBC 방송에서 네. 제목이 참 잘 짓지 않았습니까? 놀며 뭐하니.
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여기는 뭐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하고 또 3위가 신서유기 요 순이었더라고요. 아. 북한 동포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북한에 이런 사랑의 콜센터 놀며 뭐하니 신서유기 이런 알판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유진 씨 요즘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저는 뭐 딱 고정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것저것 예능적으로 많이 보긴 하죠. 이자같이 뭐 사랑의 콜센터도 알고는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쪽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나 혼자 산다 같은 거는 되게 공감대가 저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근데 이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정말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실제 생활하는 게 나랑 별반 차이가 없고 집도 너무 그렇게 뭐 저게 뭐 진짜 의리의리하고 막 큰 데서 살 줄 알았는데 나같이 그냥 소박한 집에서 뭐 반찬 먹는 것도 나랑 비슷하고 하니까 너무 네. 공감대가 많아서 네.
이런 프로그램을 관찰 예능이라고도 하고 또 리얼 예능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을 집이나 밖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옆에서 관찰하듯이 그대로 찍는 거예요. 연출이 가미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이런 방송들이 대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점이 공감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공감되는 거 말고 재밌게 느껴졌던 요소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이제 같은 혼자 서로 이제 혼자끼리 살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뭐 뭉쳐서 어디 놀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네. 서로 막 시도를 해보잖아요. 네네. 뭐 네가 좋은데 한번 가고 오늘은 내가 네네네. 좋은데 한번 가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혼자 살고 있지만 또 주변 사람과 어울리면서
네,
또 재밌는 경험들 하고 네. 있는 거. 저는 그 나 혼자 산다 보면은 거의 남자들이 혼자 사는 경우에 그렇게 더럽게 사는 경우가 집 청소도 안 하고 빨래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그냥 가감 없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아 지금 그러고 놓고 보니까 그 이제 꿈이 없다는 게 원래는 그 뭐 북한 같은 데는 뭔가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정적으로 뭔가 다 갖춰지고 네, 갖춰지고 이게 뭐 이런 거는 TV에 나올 수 없어 뭐 이런 제한점이 너무 많다
그쵸.
보니까 이게 가식적인 게 조금 많잖아요.
조금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죠. 대부분 다 가식이죠. 그냥 약간 예. 모범적이고 네, 이상적인 모범적인.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네. 근데 이거를 아 저기 더럽게 해놓고도 TV에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 자기 습관대로 이거 무의식적인 그런 패턴들 이런 거를 방송이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거. 그게 조금 좀 특이하면서도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남은 어떻게 사나 이게 다 궁금한 거 봐요. 비슷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면서 나랑 크게 안 다르구나 이러면서 또
위안도 받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관찰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또 그 관찰 내용이 나 성격이 약간 이렇게 변형된 그런 방송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요런 게 좀 또 유행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세요?
뭐 노래 경연 같은 게 되게 이제 다양하게 뭐 트로트 쪽으로도 했다가 지금 뭐 요즘에는 그 아예 무명인들 해서 이제 가수들을 이제 뽑고 거기서 또 이제 유명 가수 전 또 경연으로 또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 노래 프로그램에서 되게 그 다양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 경연대.
네, 노래 경연.
북한에서 노래 경연대 비슷한 게 있죠. 있었잖아요.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
아, 그렇다, 맞아.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
맞아요.
뭐, 공장 기업소 팀, 무슨 가네반 아주머니들 네. 팀 해가지고, 네. 대학생 맞아요. 팀.
근데 한국에는 이런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잘해요.
너무 많아요.
아니, 얘 무슨 비전문가야, 저게. 전문가지, 할 정도로.
맞아요. 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죠.
그래서 이런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롭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계속 등장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은 요즘 이 예능 방송을 워낙 잘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방송이 너무 많아서 잘 만들지 않으면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발전된 프로그램들이 외국으로 수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혹시 유진 씨는 이 방송은 좀 북한에 꼭 보내주고 싶다. 북한 주민들이 이 방송만큼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 육아. 네. 육아는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육아에 대한, 이런 상식 같은 게 좀 없잖아요.
정보도 부족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건너 그냥 경험담 같은 거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할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네. 여기서는 이제 시대가 계속 변하는데, 그 의식이 이제, 산모, 애 낳기 전에도 애를 위해서 이제 그
어떻게 뭐죠? 해야 되는지
태교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정보도 많고 한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면 너무 이게 공감대도 있고 배울 점이 많지 않을까.
저도 또 너무 공감해요. 진짜 그 아이 때 어떻게 키우느냐가 그 아이 전반적인 인생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저희 엄마도 항상 그 얘기해요. 그 애들 키우는 프로 보면은 내가 북한에서 저런 걸 알았더라면 너네 더 잘 키웠을 텐데.
맞아요.
그 제가 그러니까. 나 왜 잘 못 컸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너무 공감합니다. 네. 뭐 굶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들
전문적인 심리학자들이 다 그걸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다 하는 걸 알려주니까
맞아요. 아 정말 기회가 돼서 이런 프로그램도 좀 알판으로 제작이 돼서 북한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저희가 했던 방송 중에 나왔던 프로그램들 보신다면 꼭 한번 저희 얘기 기억하면서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할 말은 많은데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된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유진 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함께 들으시죠. 하이라이트가 부릅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몇 시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부터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제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는 다 못 끝날 텐데요. 오늘은 중국 경제 전체 규모랄까요? 또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 수준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경제 영역 가운데는 농업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간략하게. 네. 네, 그런 것들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현재 경제력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이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요. 그 나라 전체가 생산한 이 생산량 요걸 기준으로 볼 때에 중국은 이미 2010년부터 전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2018년 딱 돼서 경제 규모 총 생산액이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요. 13조 5천억 달러. 이게 이제 상상도 안 되는 숫자예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조금 뒤에 가서 이게 어느 정도 많은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은행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미 중국은 2014년부터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제1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액수는 미국은 지금 중국이 13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총 생산액이. 근데 미국은 이것보다 더 많긴 해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 나라 경제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달러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근데 중국에서 1달러는 미국보다는 더 많은 걸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물가가 누구니까요.
물가가 싸니까.
네.
그래서 생활 수준을 진짜 측정할 때에는 이 나라는 2달러짜리 나라야, 이 나라는 3달러짜리 나라야 이렇게 측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은 10달러 벌면 가난하지만 중국 사람은 예를 들어 10달러 벌면 살만하다. 중산층이 많다.
아,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구매력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조 5천억이나 되는 돈으로 중국인들이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새롭게 평가를 해보는 거죠.
GDP 이런 거 말고 구매력으로
그렇죠.
환산하면 중국이
GDP 액수는 똑같은데 구매력 기준을 적용했을 때 중국에서는 이 돈이면 굉장히 괜찮은 생활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을 만큼 중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달러로만 하더라도 이미 미국 다음이 바로 중국입니다.
네.
경제 대국이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그냥 빠르게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
네.
가끔 막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이렇게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고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1978년도에 중국이 개혁 개방 시작할 때에 중국 총 생산액이 얼마였냐면 15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그 뒤로 한 6% 또는 10%를 꾸준히 성장을 한 결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조 5천억.
13조 5천억 달러가 네. 됐어요. 이게 현재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고요. 수출로는 미국을 앞섰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수입으로는 미국 다음인데 1978년 기준으로 그럼 몇 배가 성장한 거냐. 거의 1000배 성장했습니다. 1000배. 그러니까 네. 1978년 대대적인 개혁 이래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가 됐고 중국의 경제 수준은 1000배 발전했습니다.
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일단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비약적으로 네네. 발전한 비결을.
전문가들은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을 꼽아요.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한 겁니다. 이게 뭐냐. 사회주의 경제 제도라는 게 협동농장, 국영기업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배급 이런 건데 이게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 약점. 개인의 열성, 적극적인 노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똑같진
국가에서 주는 게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당연히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이런 후유증은 중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가 모두 있었는데 중국은 이런 사회주의의 약점, 정치적 장애물을 그냥 개혁 개방을 통해 벗어 던진 것이죠.
네.
이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점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1970년대 말 개혁 개방 때부터죠. 그리고
네.
두 번째, 중국은 노동력이 매우 쌉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너무 싸다 보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조업, 소매업, 광산업, 뭐 철강업, 자동차 수없이 많은 산업들이 이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부터 중국은 이미 지난 100년간 부동의 1위였던 미국을 사실상 따라잡고 제조업 1위 국가가 됩니다. 네. 그게 벌써 2010년이에요. 이게 싼 노동력.
10년도 더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싼 노동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까지는 단순한 제조업을 중국이 미국을 앞섰는데 2012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기술, 고급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서서히 중국이 미국을 앞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고급 기술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1위지만 중국이 바짝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력이 싸다는 게 사실 물건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싸다 보니까 이윤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 하나 팔아도. 그렇죠. 그럼 그게 많이 남는 이윤을 다시 또 투자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그럴 수 있죠.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참 해서 급격히 발전하는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제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노동력이 얼마나 싸냐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기술이 잘 발전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북한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이윤을 많이 나오면 자본가가 다 가져간다. 항상 이렇게 배워가지고 임금이 이렇게 싼 게 기업의 발전하고 연결된다라는 그 이해가 좀 떨어지실 것 같다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력이 좀 싸면 아무래도 자본가만 돈을 버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그렇죠.
그 나라의 경제가 부강하게 되고 그 기업도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겁니다. 기술 개발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역시 경제는 그것이 공장을 만들든 물건을 만들든 그런 원료를 사든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자본.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 돈을 모으는 방식이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주식. 쉽게 말해서 기업소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할 때 처음에 공장 짓고 물건 원료 사서 그걸 만드는 기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할 때 필요한 돈을 뭘로 어떤 방식으로 모으냐면 주식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만들어서 팔 텐데 내가 주식을 100주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돈이 될 것 같으시면 저희의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 괜찮은 사업이고 돈이 좀 될 것 같다 판단이 되면 그 주식을 삽니다.
네.
그래서 그 공장에서 나중에 물건 만들어서 이윤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이윤을 분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주식이에요.
네.
중국도 똑같이 이 전 세계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주식 거래소, 주식 회사들을 과감히 만들어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주식 거래소를 중국 곳곳에 설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하이, 홍콩 그리고 선전의 주식 거래소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돈을 전 세계인들로부터 조달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 지금 현재 세계 10대 주식 거래소 가운데 3개가 바로 이 거래소들입니다. 중국에 있는 상하이 거래소, 홍콩 거래소 그리고 선전 거래소.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요인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노동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제 성장이 가능했는데도 중국 지도부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우리가 경제를 더 발전시키려면 기술이 중요하다. 이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발전 전략을 짤 때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 같은 걸로 물건을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 이걸 선도하는 국가가 지금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나 미국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이걸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보다 시장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이 전자상거래의 40%는 중국입니다. 중국.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 전자상거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미 전 세계 전자상거래 절반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차량 제조업. 이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선도 국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대단히 적절했고, 그에 따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라도 부강해졌지만, 또 그 안에 개인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다 보면 부자가 늘어요. 2018년 기준으로요. 중국의 억만장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였어요.
북한에 있을 땐 100만장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100만장자, 억만장자 다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저도 뭔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국제적으로 볼 때 자산,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모았을 때 10억 달러를 넘어가면 억만장자라고 하고요. 어,
10억 달러면 예. 한국 돈으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배 정도 해야 되겠는데요.
아, 1000배요?
네. 그 100만 장자 하면 100만 달러래요.
네.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한 10억 원 정도 되네요.
와.
100만 달러면.
네네.
그러면 1000만 달러면 100억 원이죠? 1억 달러면 1000억 원. 10억 달러면
1조가 되는 건가요?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 억만장자는 정말 큰 부자고요. 100만 달러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숫자를 볼게요.
저희가 이거 숫자가 헷갈리는 게 이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
맞아요. 가져본 적이 없네요. 자, 근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 네. 2018년 기준으로 이른바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정말 상상하기 힘든 부자는 658명입니다.
와.
자, 그리고
네.
100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이른바 100만장자는 350만 명입니다. 350만 명.
네.
그러니까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0억 원 넘게 가진 사람은 350만 명 정도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100만 장자, 억만 장자는 많은데 1인당 GDP는 전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중국의 순위가 72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도시 말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가난한, 낙후되어 있는 이런 현실은 중국의 두 얼굴 같아 보입니다.
네. 네, 중국의 경제 발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전 세계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8년 이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아. 중국의 경제 발전을 평가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81년 개혁개방 막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중국 사람들의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느냐 1.9달러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요 비율이 당시 중국 전체 인구의 88%였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가운데 열의 아홉은 하루 소득이 1.9달러도 안 돼요.
네.
근데요 2013년 이제 개혁개방에서 성공한 이후에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그 당시에는 90%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몇 프로나 될까요? 1.8%.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돈으로 사는 사람은 2명도 안 돼요.
아, 완전히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중국 인구 가운데 8억 명이 절대적 빈곤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세계은행의 통계 기록을 보면요.
네.
이제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사람을 극빈층 이렇게 분류해보자는 거예요. 극빈층이 1990년과 2013년 사이에 그전까지는 7억 5천만 명이 극빈층이었는데 지금은 2,500만 명만 극빈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의 결과다. 역사적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개방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정말 크네요.
그죠.
네,
네. 그죠.
중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됐다. 이런 말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까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고 특히 제조업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가 발전하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주로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물건 만드는 걸 흔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하면 공장을 떠올리다 보니 중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공장
네.
같은 나라가 됐다 이런 뜻이죠. 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중국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이 노동력이 주로 농촌 출신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여름에 일 끝나고 일이 없었을 때
네.
도시로 몰려들어서 이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노동자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걸 중국에서는 농민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너무 싼 임금으로 일을 해요.
아.
그래서 중국이 제조업 국가가 된 데에는 바로 이 농민공들의 역할이 막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농민공이 너무 싸다 보니까 중국의 공장들만 이 발전을 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미국, 유럽, 옆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이게 제조업 강국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일본 사람, 유럽인, 미국인은 임금이 너무 비싸요.
네.
중국 농민공에 비해서 막 10배, 100배 비싸. 그러니까 그 공장들이 그 나라에서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워서 아예 중국에서 생산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으로 정말 전 세계 수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갔던
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 공장이다 이런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뭐 북한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물건 쓰다 보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중국 물건이 아닌 게 없어요.
맞습니다.
북한만 네.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많은 물건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창기에는 주로 네. 중국 기업 중심으로 이제 막 그렇게 제조업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산 능력이나 기술이 뒤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가지고 조잡하고 품질도 떨어지는 때가 있었는데 전 세계 그 기업들, 최고 선진 기업들이 중국으로 직접 가서 공장을 세우고 네. 거기에서 기술까지 다 들여보내서 생산을 네.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나 차이가 네.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면서 또 중국에 얻게 되는 그 기술력을 전수받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중국 네.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품질은 어떠냐? 세계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중국의 농업 분야도 발전이 네. 아주 크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제 경제 여러 분야 가운데 오늘은 농업 부분을 잠깐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중국의 곡물 생산량부터 보죠. 중국 농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곡물 총 생산량은 6억 한 7천만 톤 정도 됩니다. 2021년도 6억 5천만에서 6천만 톤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 저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북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북한이 현재 1년에 대략 400에서 450만 톤 정도 곡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인구를 보면 북한의 인구를 2,500만으로 볼 때 중국이 북한 인구의 한 50배 정도로 많습니다. 한 3억, 14억 정도 되니까요. 근데 그럼 곡물 생산량은 몇 배가 많은가? 인구는 50배 많잖아요.
네.
근데 곡물 생산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한 400에서 450만 톤이고, 북한이 네. 400에서 450만 톤이고, 중국이 6억 7천만 톤이니까, 150배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구는 50배 많은데, 네. 곡물 생산량은 대비, 150배 많아요.
인구 대비 한 3배가 더 많은
그러니까
거네요.
북한보다 생산량이 3배가 더 많은
그러네요.
것이죠.
네. 네,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곡물 가운데는 중국인들이 주로 먹는 곡물은 어떤 건가요? 쌀인가요?
일단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 하면 세 개입니다. 옥수수 2억 6천만 톤 정도 네. 되고요. 벼 2억 1천만 톤 정도가 네. 조금 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밀 1억 한 3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수수와 쌀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북한에서도 중국산 뭐 쌀, 옥수수, 밀가루도 중국산 다 먹거든요.
네.
옥수수와 쌀 생산량이 많은데 중국의 쌀 생산량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벼의 생산량은 2억 1천만 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쌀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순위를 좀 말씀드리면 1위는 중국입니다.
네.
2위 인도, 3위 인도네시아, 4위 방글라데시, 5위 베트남 순서인데 재밌는 게 그거예요.
다 동남아인데요?
네, 아, 그렇죠.
동아시아인데요?
쌀이 보면 네. 쌀을 먹는 나라가 아시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쌀을 보면 쌀이 자포니카 종이라는 쌀과 인디카 종이라는 쌀로 나뉜답니다. 좀 어렵지만 자포니카 종이라는 것은 보통 일본 쌀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동글동글한 우리가 먹는
그렇죠.
쌀인 거죠.
짧고 동글동글한 네. 거. 그리고 쫄깃쫄깃한 거, 찰기가
네,
있는
맞아요.
쌀. 이게
네.
일본 쌀 자포니카 종이고요. 인디카 종, 이건 이제 안남미라고도 부릅니다.
북한에서 알랑미라고 하죠.
그렇죠. 알랑미. 네. 좀 길쭉하고.
네. 푸석푸석하고.
푸석푸석. 찰기는 좀 떨어져요.
맞아요.
길쭉한 네. 거. 자, 이 일본 쌀 자포니카 종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주로 먹어요. 동아시아에서 주로
네,
먹고요.
네.
그다음에 안남미 인디카종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주로 먹습니다. 근데 전 세계 쌀의 90%는 무슨 종일까요?
자포니카 아닌가요?
안남미입니다.
어머, 그래요?
90%.
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와 기타 인도 지역에서 먹는 이 쌀이 전 세계 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자포니카종 한국, 일본, 중국에서 이 사람들만 주로 먹어요.
아.
이게 10% 정도입니다. 근데 왜 중국이 1위가 되느냐?
네.
인구가 압도적이에요. 중국의 인구가
생산해서
압도적이에요.
자기네가 다 먹는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쌀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도 수출을 거의 안 합니다. 다 내국민들이 먹어요.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아, 정말 이게 우리 중국 경제 얘기할 때 중국은 연필 하나만 팔아도 그렇죠. 13억 개를 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정말 이 인구가 많다라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네. 이미 그 잠재력이 전 세계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이 한국도 진짜 기술 발전 이런 건 되게 빠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인구가 작으니까 안 그래도 작은 나라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네. 그렇죠.
합쳐져서 7천, 8천은 돼야 되는데.
근데 한국이 5천만이고 북한이 2,500만이잖아요. 네. 한국이 5천만도 전 세계에서 인구로 보면 작은 나라는 또 아닙니다. 중간 정도, 중상위권으로 네. 꽤 큰 나라에 속해요. 근데 둘을 합하면 7,500만에서 8천만 그렇죠. 되잖아요. 굉장히 큰 나라가 됩니다. 네. 그렇게 큰 나라는 유럽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경제 잠재력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한반도가. 네. 중국의 경제 얘기하다 보면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들 때가 많은데요. 중국 경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많은 얘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조항조의 노래입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약속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친구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하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먼저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인 공자에게 증자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사람인데요. 증자는 약속과 신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따라가겠다고 생떼를 썼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달래려는 마음에 무심코 약속을 하게 되죠. 아이고 얘야,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면 저녁에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물론 돼지를 잡아서 요리해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우선 달래놓고 집으로 돌아올 때 과자를 사다 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증자가 마당에서 돼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서 신이 난 아들 녀석이 팔짝팔짝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아니 돼지를 왜 잡아요? 그거 팔아야 하는데.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뜯어말렸지만 증자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돼지를 잡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소. 얌전히 기다리면 돼지를 잡아주겠다고. 아이는 당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정말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었소. 만약 내가 돼지를 안 잡았다면 당신이 이 아이를 속이는 게 되지 않소. 그럼 앞으로 아이는 엄마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럼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겠소. 어떻게 보면 증자는 참 고지식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태도를 그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혹시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동안 부모님이 아이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켰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양이은의 꽃병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